자, 화면 화면 보시죠. 오, 정말 멋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 가보면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지만 저 개인적인 취미는 고급 동네, 잘 사는 동네 가서 이야 좋다 하는 동네를 거닐어 보는 게 저희 좋습니다. 화면 보시는 곳은 이제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멋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크고 멋있는 동네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비싼 동네. 오늘은 호주 집값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싼가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집을 구하기가 빡빡한 동네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기준은 내가 쓸 수 있는 돈, 즉 순가처분 소득 대비 집값이 평균 주택가격이 몇 배나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홍콩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집을 구하기 어려운 대도시 권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7배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세금 내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지출 다 하고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평균 가격 정도의 주택을 살려는데 홍콩은 16.7년이 걸려요. 그러면 시드니는 얼마냐? 13.8년입니다. 세계 2위예요. 이야, 그러면 일단은 시드니 집값이 되게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민분들께서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밴쿠버인데 밴쿠버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통계를 한번 봤어요. 이 평균주택의 어떤 한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중위주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격이 이제 중위주택 가격이죠. 130만 호주 달러입니다. 130만 호주 달러.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US 달러로 환산해 보면 이제 92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한 14억 정도 되는 이제 이러한 집들이 중위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따지면 서울에는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중위 가격이 한 12, 3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호주 같은 경우 시드니에서는 지금 중위주택 가격이 130만 호주 달러. 이게 사상 최고치. 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르는 주택가격 때문에 시드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드니뿐만 아니고 뭐 애들레이드라든지 브리즈번이라든지 뭐 퍼스 이런 이제 주요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77%에서 92% 그러니까 한 80% 이상 올랐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주택가격이 지난 한 5년 사이에 지속적인 성장을 오르면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처럼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편차가 크죠. 특히 대도시 뭐 그렇지 않은 지역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 내보면 5년 동안에 한 38% 올랐어요. 문제는 뭐냐. 소득이 여기에 따라서 오르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난 5년간 호주의 평균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보면 12% 올라가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내 월급은 12% 올라가는데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적으로 38%,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8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점이 이제 집을, 뭐 건물을, 작은 건물 기준이겠죠.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먼저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나도 이 집 살래요. 이 집 살래요 하는 경우가 생기면 경매를 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그 현장에서 모입니다. 자, 오늘 경매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진짜로 참여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소규모, 끌린 상업, 뭐 이런 토지들 또는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매우 경매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예전 같으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도 55만 호주 달러 이상으로 이제 예전가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참여자가 그러니까 이 경매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250명,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이 23명, 뭐 이러니까,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교민분들께서는, 이게 정말 놀라운 현상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어느 나라나 대도시에서는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집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글로벌한 도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집을 구하는데 얼마나 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나를 표현하는 지표가 매우 재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월급 가지고 한 푼도 안 쓰면 평균적인 주택을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걸로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15년, 뭐 1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중위주택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 호주에서는 계약금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20%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냐. 이 지표가 오히려 사람들한테도 피부로 와닿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내 돈 가지고 그 집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LTV 80%, 집값의 80%는 무조건 대출로 내는 거니까 나는 20%만 있으면 되는데 그 20%를 모으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니 같은 이제 이런 도시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 20%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보통 11.2년 정도로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10년 전에는 2015년에는 9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2년 정도 더 밀린 거죠. 그 말은 월급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아니에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9년, 지금은 이제 11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은 있지만 나는 집이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어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에 시드니에서 판매된 주택 가운데 이제 중위소득, 전체 소득에서 딱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올리는 소득 정도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그러면 전체 거래된 주택이 몇 퍼센트냐라고 보면은 15%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 달 급여를 받아서 중위소득을 올려요. 그러면 내가 식비도 써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보험료도 내야 되고 각종 이제 전기요금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내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아나가는 비중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다 비슷합니다. 전체 수입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0% 정도 수준을 이제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25%를 이제 쓰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25%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는데 쓰는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거래된 집들 중에서 1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이제 점점 시가 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보유율 같은 경우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기는 다 어렵습니다. 선진국 대도시라고 하면 뭐 공통된 현상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06년하고 그다음에 지금하고 20년 사이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소유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69%를 훌쩍 뛰어넘는 70%를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 좀 위쪽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뭐 다 비슷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나 과거 같으면 집을 충분히 샀을 만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만 30세에서부터 34세 정도의 주택 소유율 같은 경우가 1971년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는 64%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율이 점점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사실 누가 사느냐. 나이 든 사람들이 삽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같은 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아무리 연금이 잘 돼 있어도 연금만 가지고는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근근히 생활을 하는 거지 여유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노후수단은 뭐냐? 임대를 위한 주택을 장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장만해서 그것으로 렌트를 놓고 거기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이제 20년 정도를 이제 버티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것을 노년층이 구매하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집을 안 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못 사는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나면 내가 정상적인 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주 사람들은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 은행의 도움을 빌려야 됩니다. 호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자원을 판매를 하면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크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어두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가계대출 비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가처분 소득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 대비 가계부채를 따져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177%가 넘어요. 우리가 빚이 많다 가계부채가 높다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기준으로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100%가 안 돼요.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호주는 압도적으로 높은 177%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그 빚을 내야 되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막대한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LTV, 뭐 DSR, 뭐 이런 것들 통해 이제 상당 부분 제한이 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나 대부분 LTV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국룰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주변에서 뭐 뭔가 돈을 빌려야 됩니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든지.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에는 되게 독립적이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집을 살려고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밀리뱅크라는 이제 표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장만하는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실 아유 난 집 안 사 포기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은 중산층, 중산층에서도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리그지 하위 한 40% 정도는 주택가격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월세도 같이 오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5.7%,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한 6%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실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뭔가 렌트를 할 수 있는지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다 집들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죠. 뭐 사무실도 그렇고 집들도 그렇고 원래 한 3% 정도가 균형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비어있네. 저 사무실이 비어있네. 근데 그게 전체의 3%. 그거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옮기다 보면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가 잠깐씩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3%가 균형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1.2%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강이 보이는 강서구의 모 아파트의 전세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가는 광경이 찍혀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관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면 이 임대 희망자들이 자 집 보러 오실 분들 다 오세요 라고 하면 줄 서가지고 그 집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불러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게 참 선진국들도 다 어렵다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예전에 한번 프랑스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집주인한테 내야 될 서류도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통장 잔고는 얼마나 있고 더 중요한 점은 전 집주인한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서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딱 제출을 해야만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률이 당연히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죠? 당연히 공공임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전체로 놓고 보면 호주 전체 중위소득은 12만 4천 호주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전체 지금 임대 물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부동산 매물이 쭉 월세 나와 있어도 그중에서 하위 3분의 1 정도만 내가 어떻게 손 뻗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나머지 3분의 2는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집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는 선진국이니까 공공임대 같은 건 잘 돼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짓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줘가지고 임대료를 관리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주 경제가 점점 호황을 가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한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집들을 장만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991년 30년 전에는 전체 주택의 한 5.6%가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는데 2021년이 되니까 3.8%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전체 주택 재고 중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공공임대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 그러면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니까 아니 거기 신도시 짓고 신기가지 지어가지고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호주라는 나라 특성이 몇 가지 있어요. 원래부터 집이 좀 부족한 나라라는 점도 하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주택 보급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전체 가구 중에서 집을 보유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높이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목표죠.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 이건 목표가 아니고 1000가구당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이제 주택이 몇 채 있느냐가 이제 주요한 글로벌 비교 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명당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임대료는 내려가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안정적이고 그러면 살기 괜찮아라는 것이 글로벌 룰인 거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따지고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430채, 일본도 476채,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57채, 훨씬 많아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404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집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호주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전체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호주 인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년 한 1.8%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탑이에요.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2029년까지 120만 채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6, 7, 8, 9, 4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30만 채, 적어도 25만 채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1년에 20만 채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부족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것이 월세로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으로 계속 전이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느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교민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어느 나라 선진국도 대부분 선진국이 그렇지만 일단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 건축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까다롭죠. 그리고 거기 걸리는 시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인허가 속도가 느린데 가장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뭐는 신경 안 써도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 뭐 규정이 다 있죠. 어느 지역에서는 뭘 지켜야 되고 법도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조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띄고 간격은 띄고 뭐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정원은 어떻게 꾸미고 뭐 건폐율은 몇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고 나면 인허가청에서 그거를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따르고 뭘 넘어가도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다. 재량권이 너무 크다라는 이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더 느려지는 이유는 우리와 비슷하게도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인건비가 계속 오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재값도 올라요.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지난 호주 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유 가격도 오르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을 운반하고 나르는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호주에서 같은 면적의 집을 짓는데 비용은 평균적으로 50%가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상황이죠. 과거에 2019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그러면은 뭐 3.3제곱미터당 보통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600만 원까지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 요 수준에서 지었는데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뭐 규모가 좀 큰 뭐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런 데도 제곱 3.3제곱미터당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 부르고요.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뭐 한 3,4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1400까지도 이제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나 우리나라나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호주의 건설업이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지난 30년 동안 매년 1.3%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도 낮고 원가는 계속 오르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인허가 절차는 느려지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집을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특히 아까 앞서서 시드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시드니 같은 경우는 참 좋죠. 정말 아름다운 이제 도시죠. 그런데 이 호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드니 같은 대도시에도 정원 딸린 이런 단독주택 비중이 매우 높은 게 호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독주택, 정원 딸린 주택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죠? 내 앞에 뭔가가 높은 건물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죠. 내 집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누리던 편익이 낮아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택이 아니고 작은 아파트 같은 이제 소형 주택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고층 건물, 공동주택 이런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님비 현상이 이제 광범위한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뭐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데 호주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의 가치 그리고 자신들의 편의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고층 또는 이제 공동주택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집들이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진짜로 전체 인구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주택 수요는 작은 집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독일 미넨도 마찬가지고 뭐 베를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작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내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수요에 맞춘 집들은 이제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주택이 공급됐어요라고 하는데 작은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이 하나도 새로 만들어지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59제곱미터짜리 또는 59제곱미터 더 작은 40제곱미터 이런 식의 아파트가 그래도 공급되는 서울의 사정은 더 낫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 즉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호주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서 내가 렌트를 줘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럼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임대를 통해서 소득을 올려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에 25년 사이에 100만 명 정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에서 내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전체 국민은 230만 명. 그러면 이게 전체 호주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값 집을 사면 일단 렌트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까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것이 상식이 되면서 여력이 되면 무조건 집을 사는 이러한 상황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면 그럼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될 텐데 보유세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사면은 어떤 손실이 발생하죠? 일단은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살 경우에 보면은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은 내가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치러야 될 비용입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 뭐 감가상각과 같은 여러 가지 자산 관련해서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내가 1년에 2,5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렸는데 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사서 렌트를 놓다 보니까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낸다. 그러면 5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제 합리적인 이제 그런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주택을 소유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나오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임대해 줬을 때 발생하는 이 사업자가 내야 되는 비용은 그 자체로 사업자로서 끝나는 거지 내가 별도로 올리고 있는 뭐 급여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소득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서 끝나고 저건 저거에서 끝나고 아예 계정이 다르도록 돼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한 7천만 원 벌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지금 사서 뭐 월세 1년에 한 3천만 원 하면 전체 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3천만 원짜리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이자, 그다음에 이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전체 내 총소득에서 제해진다는 거죠.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해지도록 세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어느 순간에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주택자 같으면 중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액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 팔면 양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세도 받고 나중에 팔 때는 세금 공제도 받고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요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집을 지어서 내가 공급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불행히도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이러한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면서 기존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임대료도 끌어올리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서로 이익을 이제 챙겨가는 상황이지 이 수요가 말 그대로 그린필드 투자.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도시 뭐 신시가지를 짓는 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가 오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오르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주에서 이 주택가격과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선거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당시 집권 당이었던 노동당이 이 주택과 관련된 세제를 개혁해서 집주인이 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는데 대패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과 관련된 세제 과도할 정도로 집주인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기에는 매우 겁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호주 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의 집을 사서 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니까 작년 4월, 2025년 4월부터는 외국인들은 기존의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땅을 사서 내가 새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금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신축주택, 그러니까 막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집에 대해서는 이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를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할인에 대해서 기존은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깎아줬는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차액을 너무 많이 이제 걷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을 늘려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호주 정부는 이제 기존 주택을 가격을 누르는 것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지원에 많은 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런 방식은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 구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있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이자로 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애 최초로 내가 집을 사겠소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20%가 아니고 5%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TV가 이제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든지 내 소득이 좀 낮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정부가 최근에 면제를 해준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거는 보고 참조를 한 것 같아요. 지분 공유 주택.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어떤 건지 아시죠? 국가와 내가 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뭐 8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반반씩 국가가 4억 내서 집을 사고 내가 4억 사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집을 팔고 싶으면 이 공동 구매하고 있는 이 구매자인 국가한테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팔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의 부담을 줄여주고 내가 이 집에 장기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년 뭐 조금씩 5%씩이라도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20년이 지나면 내 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지분 공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호주에서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진국들은 비슷비슷한 아이디어,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이제 5월 달 다 지나갔지만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중앙은행이 호주 중앙은행인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작년에 했던 금리 인하의 여러 가지 이 룸을 다 없애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아이고 호주도 고생이네라는 생각, 세상에 파랑새는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대책을 쏟아내봤잖아요. 저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건 호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세제를 건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뭐 경매로 나오는 내 집 팔 테니까 다 와서 경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경매 추락 건수 그리고 낙찰 건수 이런 것들이 다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정도로 해서 잠시 지금 뭐 주택 가격, 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정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뻔한 이야기지만 대도시라는 곳은 모두가 선망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호주의 시드니나 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러면 여기 좋은 곳에는 고소득 직종도 많고 그다음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으니까 뭔가 해볼 여지는 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매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만의 특징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집을 찾고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 미국,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그리고 이제 호주까지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접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택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항상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트로 다니는데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은 호주에서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관 내 집 마련의 꿈 이루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사시는데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소한도 월세 전세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